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걱정과 근심 중에 태어났습니다. 오롯이 축하받지 못했고 환영받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주님과 같이 모세의 잘생김을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녀와 모세를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극을 탐사한 연구선이 기후재앙 직전에 북극해를 목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해빙 감소부터 오징어 출현까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심각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주를
한번 나의 주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아니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그래 참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또는 이 세상은 우리를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주님 내 안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예수, 예수 어린 때 주 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나옵시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며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갈급함을 이 시간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것을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므로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죄들 낼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신 것을 우리가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행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죄악들이, 우리 안에 또아래쳐 있는 모든 죄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따라서 보여지는 죄의 습성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안에서 정결케 되었음을 인정하며 이 시간 염치없고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행신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여러가지 사연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애써가는 이 행신교회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다 비슷해 보이는 교회이지만, 다 똑같아 보이는 성도이지만 세속을 쫓아 참 진리와는 멀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행신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문제로 꼬여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회사와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애씀이 부질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 앞에 맞닿아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안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은 우리 행신교회 가운데 귀한 설교자들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김사무엘 간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김영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모든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승국 전도사님과 이소호 목사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꿰뚫는 지혜가 두 분 설교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성규 목사님, 오랜만에 말씀 받는 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태복음 강해를 준비할 때 평강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행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찬양단으로, 교사로, 예배기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행신교회 모든 사역자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마쳐지고 이후에 사랑방 모임까지 모든 시간들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자,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하죠. 심하고 저도 이제 감기 걸렸어요. 어느 절에 감기 걸려서 저 아내가 이제 감기 다 걸려 있는데 목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안 하는데도 목소리가 설교할 때처럼 안 좋아서 예, 아무튼 저도 쉬는 동안에 성대가 빨리 좀 제 기본적으로 결절이 있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주무실 때 마스크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예, 마스크 하면 그래도 많이 가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한 달간 설교자가 계속 세워지죠. 지난주에는 김사무엘 간사님 설교 말씀 이렇게 우리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피드백이 좋고 간사님이 오늘 보니까 평상시에 이 티조가리 입고 오시는데 오늘 좀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간사님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하셨어요? 아, 지난주부터 왠지 부담이 돼서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김영근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또 일부에 저는 말씀 들었는데 또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승욱 전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성훈 목사님 외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전하시고 11월 첫째 주는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가 창립주일이어서요. 창립주일에 맞는 말씀을 좀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마태복음 서론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있습니다. 우리 1년 전도에 김태영 집사님 계시죠. 김태영 집사님의 장녀 박혜연 양이 결혼합니다. 저 교제를 오랫동안 했던 형제가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근처에서 하는 것 같아요. 10월 26일 토요일이고 낮 3시 20분이고 월드컵 컨벤션 2층 임페리얼 볼룸. 그러니까 월드컵 컨벤션이면 상암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가까우니까 성도들 다 같이 가셔서 결혼식 축하도 하고 또 토요일날 만나서 교제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도서구매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위한 도서를 이제 띠지로 만들어갖고 뒤에 함에다가 비치를 하는데 여러분 완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판됐어요.
완판됐습니다. 예, 네, 다 가져가셨어요 90개를. 그래서 야 참 성도들이 넉넉하시구나. 네, 마음이. 예, 네, 그래서 어떻게든 책을 한 권씩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제 기증하시려고 마음을 먹은 그 아름다운 마음 감사하고요. 근데 띠지는 다 갖고 갔는데 입금은 완료가 안 됐어요.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사야 되니까요. 이번 주에 꼭 입금을 완료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와 구매를 하니까 띠지 갖고 가신 분들 입금해 주시고 또 띠지 잃어버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5만 원 입금하세요. 네, 김재훈 형제님 잊어버리셨죠? 띠지? 맞죠? 뭐든지 다 잊어버리니까 5만 원 입금하세요. 여기 계좌 있습니다. 추가로 도서 후원하실 분들, 띠지 잃어버리신 분들 농협 계좌로 입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광고가요. 이제 주거래 계좌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작년 말에 8층 같이 하면서 수협으로 대출을 옮겼습니다. 그랬는데 수협은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저희가 주거래로 이제 대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매달 그 송금 수수료를 조금씩 더 많이 붙이고 그래갖고 그 내용도 금액이 꽤 큽니다. 송금 수수료가 몇만 원 돼서 이거는 조금 알아봐야겠다 해서 저희한테 우대해 주시는 농협으로 이렇게 계좌를 주계좌를 텄어요. 그래서 지금 광고를 계속 두 달간 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헌금 뭐 자동이체 이렇게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실 때 계좌 주보 있는 계좌로 확인하시고 두 달간은 변경하는 기간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중요한 광고입니다. 내년도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역자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월화 이렇게 양일간 1박 2일 동안 가평 우리 마을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필그림 하우스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기도원이면서 좀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가평 우리 마을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세운 장애인들을 이렇게 또 돌보고 섬기는 그런 그 숙소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약간 유럽 같이 잘 꾸며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사역자들 1박 2일 동안 또 기도하고 내년도 목회 계획 세우는 수립하는 중요한 일들 또 감당하기 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안 하셔도 되는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에 목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면에는 없는데요. 광고를 하나 드리면 뭐 날씨도 좋고 또 이제 지금 가을이 약간은 뭐 여름 행사도 끝나고 아직 겨울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영적인 마음이나 기강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오시는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잔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긴장감과 하나님 앞에 조금 우리가 마음을 정결히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태도들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왁자지껄합니다. 예, 그 좋은데요. 그 너무 좋은 문화인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자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함과 애통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 나올 때는요,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분위기를 좀 이렇게 잘 숙연하게 준비하고, 제가 절대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 자세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조금 확인해 주시고, 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네. 아,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진 형제님이신데 행신동 사시고요. 오늘 일회성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데 형제님 맞으시죠? 잠깐 일어나면 환영과 환대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윤은준, 김성원 두 분 한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하신 것 같은데 신혼부부세요. 그래서 계속 방문하고 계셔서 우리 또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합체해서 오셨으니까 잠깐 환영하는 박수하겠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새로 방문하셨거나 몇 번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은 저하고 티타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 안내위원들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목양실에서 잠깐 티타임 나눔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말씀 함께 기대함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짧으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너무나 좋은 날씨에 함께 온 성도가 모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대해 다시 묵상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갈등, 고민, 또 우리의 영적인 깊은 침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가, 우리 공동체가 온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나아갈 때 주님,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연보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팎에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 교인들에게 주님 이 물질을 잘 나누고 부재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귀한 우리 설교자로 김현근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단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 아버지 무릎 꿇고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 자복하게 하며 다시금 우리의 첫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확인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부흥사로 강사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현근 목사님.
네, 잊으신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말할 틈을 주지 않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 숫자에 비해서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신방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방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목회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이제 진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부르심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심의 연속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심도 부르심으로 볼 수 있고 또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르심은 이어져 갑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 이어지는 왕들까지 또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모두 다 부르심의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명하셨고 또 모세에게는 출애굽을,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입성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의 성취를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짤막한 이야기 안에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내용 안에 사실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맥입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새벽 공기 마가복음 강의를 할 때도 이 내용을 한번 다뤄주셨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하게끔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하셨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당황할 만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만 보게 되더라도 이 표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 구약 성경의 몇 구절, 세 구절 정도만 확인을 해볼 텐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랑 아모스, 하박국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넘겨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모두 다 하나같이 심판의 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랍비들의 문헌을 보게 되더라도 이 표현들은 부정적인 용례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그들이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용례의 표현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 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자연스러운 문맥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스승과 제자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택하고 부르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가 자신이 모실 스승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접근하고 계신 방법도 사실은 별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는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친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나 내용이 아주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는 그 어떤 내용도 또 커리큘럼조차도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신을 따르라는 간단한 말씀과 함께 그들이 생각했을 때 부정적으로 인식될 만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리고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나 또 보편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신성, 신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초월적인 가치를 가진 부르심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정적인 육례로 통용되던 표현조차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조차 구원으로 바꾸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 스승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택함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랍비들과 같이 율법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작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신적인 권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저자는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상한 부르심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를 두고 가끔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이제 당시에 어부라는 직업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부라고 하면 배우지 못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직업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이 어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종에 속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바다로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 주변으로 30여 개의 도시들이 어업으로 주된 산업으로 선택할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이 어업 종사자는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용된 일꾼으로 어업에 종사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사람을 채용하는 경영자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나 안드레는 경영자 쪽에 가까웠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기를 잡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꽤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부자연스러운 연속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중요한 것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른 모습 역시 신적인 권위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이 부르심과 같이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주님께서 만나주고 계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주님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 되는 것이 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이 때로는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지난주 청년들이랑 말씀 나눔을 했는데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 간사님이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의 배경으로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고 지난주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처음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장면 중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봐도 이렇게 멋있고 장관인데 만약에 자기가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봤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분명하게 인식해서 절대로 불순종과 반역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었지만 또 그 예수님께 사탄이라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바다 위를 직접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바다 위를 걷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휩싸여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수제자이면서도 궁금한 것을 직접 물을 자신이 없어서 돌려치기로 다른 제자를 통해서 묻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한 내용마저도 미천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도저히 초월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베드로의 인생을 미화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실수와 실패들을 낱낱이 고발하듯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전환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인생에는 몇 번의 결정적인 전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완전한 실패를 맛본 베드로는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초청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분을 잃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물고기를 낚는 이 장면을 부정적인 용례의 의미를 다시 살려놓는 것만 같습니다. 제자를 삼으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같은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는 베드로의 인생의 분명한 전환점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시작을 명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실패를 모두 다 잊으시겠다는 주님의 각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완벽한 연극을 준비하십니다. 그의 실패를 그대로 재현해 내십니다. 물고기를 잡았던 호수도 그대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먼저 다가가심도 그대로입니다. 그가 다시 써 내려가야 할 서사 안에서 먼저 지난 실패를 완전히 직면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를 법한 상황이 그의 앞에 놓입니다. 바로 숯불 앞에서 주님과 다시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식사 때와 같이 주님께서 그에게 떡을 떼어 나누십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 부르심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세 번 물으십니다. 확실한 직면의 과정입니다. 그의 지난 실패와 상처를 어루만지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 지난 과거를 모두 씻어내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보라는 배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실패를 잊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경험을 그의 마음 한켠에 새긴 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복된 실수와 실패를 덜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도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리셋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쓴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모두 다 선용하십니다. 그분의 의지를 담은 채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 헛것으로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렇게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직면한 시간은 지난 실수와 실패만이 아니라 그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었고 또 그것들을 모두 품에 안으시고 괜찮다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실패가 그의 자산이 되어 다시 일어서게 될 힘이 되는 시간입니다. 수제자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자신이 모시는 주를 부인한 비겁한 인간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당당하게 내뱉은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모자란 사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시간을 함께 지나온 그분이 다시 그에게 찾아가심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경험이라는 자산을 안겨준 채로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한 번 더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잠시 교회를 쉬긴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다시 교회 생활을 꽤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저에게는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조금 정신없고 주의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고 듣는 일을 어려워하는 노홍철 같은 이미지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마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는 거의 정반대의 사람에 가깝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얌전한 편에 속합니다. 가끔 장난기가 발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왈가닥의 캐릭터랑은 조금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일보다는 사실 듣는 일을 훨씬 더 즐겨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내진 않았지만 큰 사고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회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삭제된 것 마냥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별명 중에 한 가지가 GPT라는 별명을 청년들이 저를 GPT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GPT에게도 그런 기억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이 없고 깨방정 캐릭터라서 예배 시간에 딴짓을 했던 것도 아닌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큐티 나눔이나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과 같은 코스들을 다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게 저에게는 참 이상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에게 회심이라는 순간은 이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때와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고3 말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에 초청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목사님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귀에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의 생활은 이전과 다르게 신앙인다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후에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3살 정도부터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제 또래가 거의 막내였고 저보다 한 10살 위가 가장 큰 형이었으니까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퇴근을 하면 교회로 모이기 바빴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경과 삶을 나누는 일을 참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큐티도 진짜 철저하게 했고 때마다 과제로 주어지는 경건서적을 읽고 서평을 남기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중심에 또 교회의 몸됨을 중요시했던 시간들이 꽤 오래 흘렀습니다. 한 15년 정도를 교회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수시로 목사님 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거기에서 먹고 놀고 자고 또 교회 형 누나들 집에도 참 자주 왕래하고 교제했습니다. 한동안은 교회 사찰처럼 몇몇의 청년들과 교회에서 살기도 했고 그 그룹이 집을 얻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교회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가 원하는 바를 얼만큼 잘 따르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실하게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 살았는데 그럴수록 마음속에서는 괴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성경에서 바울의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큼 삶을 살아낸다면 상대방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과 촌철살인 같은 권면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만을 앞세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늘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판단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배운 대로 살려고 하지 않지? 저건 분명히 타협하는 삶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지금의 삶은 자신이 고백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삶 아닌가 하는 식의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회를 찾은 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딱 저를 향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성경을 공부하러 모이고 예배를 하러 온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동들을 이외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진 진심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무엇을 더 많이 해서 또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로가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양심에 속임없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는 마치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을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씨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사랑 고백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것들이 모두 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났던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리라 고백했던 것들, 머릿속으로 이해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가슴 아래로 내리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 일은 자발적인 경건 생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시켜서 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서 눈치 때문에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부터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만큼 제 인생에 값진 시간들은 없었습니다. 완전한 실패를 발견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가 그저 헛된 시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복된 양분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고백을 보게 된다면 아무리 봐도 진실되게 보일 수 없는 거짓말 같은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상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던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분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뒤로 제 인생에 꽃길이 펼쳐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 담아 시간을 보낸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다시는 그런 공동체 생활은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20대의 전부와 30대의 절반 이상을 바친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우연한 계기로 행신교회를 오게 되었고 다시 조금씩 공동체에 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는 목사님들의 눈을 흐리게 하셔서 부족한 저를 좋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찾아온 동생과 함께 좀 섬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일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지난 상처들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덩달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를 찾아온 동생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선뜻 교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어딘가에 나누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저하고 고민하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 역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저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사랑 고백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길 원하셨습니다. 지난 실수와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지난 경험들을 체득한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결국 저는 다시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로 또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적극적인 자리로 밀어가셨습니다. 행신교회 사역자의 자리까지 저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라는 자리로의 초대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또 그와 같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했듯이 우리 또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지난 시간들을 증명케 하심으로 마침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십니다. 지난 실수와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경험들을 등에 업은 채 새로 시작하라고 인도하십니다. 복된 다시 시작의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지난 실수와 실패의 시간들을 우리 삶의 흔적으로 새겨주셔서 더 이상 그 흔적이 아프고 쓰린 상처가 아니라 복된 발돋움으로 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경험들이 아프고 쓰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많이 사랑했고 또 많이 마음을 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마음을 담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복된 다시 시작의 기회를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난 경험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용하십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날에 더욱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진짜 수제자로, 참된 의미의 수제자로 교회의 가장 수장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여전히 어리버리한 그의 기질은 남아있었지만 그 기질을 뛰어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또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손길이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그 초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월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좌절하여 주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가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선용하셔서 실패와 실수가 흔적이 되어 다시 실수하지 않고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굳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고백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또 교회의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드릴 고백이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체념하는 베드로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예배에 나올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너무나 우리들의 심령이 굳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염치 없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실패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그 말을 결코 내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심령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 옆에 가족들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잠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주님, 죽어있는 내 영혼
아버지 죽어있는 내 삶 하나님 앞에 주님 가슴이 움직였던 때가 언제인지 주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주여 다시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주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다정하게 물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나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기에 너무나 악한 존재이지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드리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영을 세워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영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 죽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정말 너무나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나아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죽어있는 우리들의 영을 깨우고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우리의 염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과거를 다 묻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행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 고백 하나로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또 주의 교회와 한 성도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의 교회와 가족들과 성도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행신의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